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개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에베소,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 빌레몬 요 네 가지 책을 뭐라고 이렇게 같이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이 네 가지를 같이 퀴즈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쓴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입니다. 아마 로마의 감옥으로 이제 추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은 어떤지를 잘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를 잘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먼저 편지의 배경에 대해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가 위치했던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는 그리스도 북동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 지도인데요. 저기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저기 튀르키예 건너서 빌립보가 보이죠? 아, 이쪽입니다. 예,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이 도시가 역사 속에 주목을 받은 것은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보스 2세가 이제 여기를 점령해서 이제 요새화 시켰습니다. 필립이란 뜻이 샘물이란 뜻이고 필리포스는 샘물들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168년 이 빌립보가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요. 이 빌립보 근처에 당시 고대 시대 아주 중요한 도로였던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 유명한 도로가 지납니다. 교통의 요지였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얼마 안 가면 에게해가 나오고 네아폴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무역상 또 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도시에는 로마 부대의 퇴역 장교들이 정착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로마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어요. 세금을 면제받는다든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재판권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로마 본토에만 부여되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 아주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불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 도시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로 그 빌립보 도시의 설립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죠. 그리고 두로아에서 어느 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니아로 와서 급히 우리를 도와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죠. 자,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행 보면 드로아에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도보로 약 16km 떨어진 빌립보에 가게 되죠. 자, 지도를 걷어주시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늘 그렇듯이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하고 강가에 갔다가 그 기도하는 경건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때 만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 자줏빛 장사인 바로 루디아이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이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짧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맺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헌금을 보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었을 때는 그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에서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선물, 헌금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아주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나의 자랑이다,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서신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썼을까요?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있는데 대략 여러 가지인데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 빌립보 성도들은 물심양면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헌금을 보내줬는데 특별히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그 헌금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중병을 얻었는데 병이 낫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며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자 누구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하다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에 대응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교회가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한 목회적인 권고, 권면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들 가운데 위협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경험한 외부적인 위협은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맞설지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 알려주고요. 또 내부적 위협은 뭐였냐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제 분열과 분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 줄 혹시 아십니까? 예,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첫 자가 기자로 시작돼요. 뭘까요? 무슨 서신? 예, 어디서 여기 나왔는데 무슨 서신? 예, 기똥찬 서신? 예,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야.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이 짧은 넉장 안에 16번이나 나옵니다. 한 장에 4번 정도는 나오는 셈이죠.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그만큼 강조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기쁨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쁨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모든 환경,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을 터인데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함께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누린 그 기쁨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말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발신인 그리고 누가 편지를 받는지 수신인 그리고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누구를 만나든 편지를 쓰든 이메일을 쓰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부모님 전 상서 불초소자 부모님께 서신 노래입니다. 올립니다 하면서 우리 형식은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나오는데 수신인이 먼저 나오는데 그 당시 1세기에는 발신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발신자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편지를 써요? 자, 1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로 발신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발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울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요즘 뭐 목회자를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종은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하인 정도가 아니라 원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주인의 재산. 그냥 사유 재산 정도 소유였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편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여러 개 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라고 언급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입니다. 유일합니다. 아, 물론 로마서와 디모데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는 더불어 뭐까지 있냐면 나는 또 사도다라는 사도됨을 이야기하는데 오롯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곳은 바로 이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리고 그분께만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명령만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 내가 속했다. 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에 더해서 한마디 더해서 그분께서 보이신 삶의 사고방식, 삶의 그의 삶의 모습을 나는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케노시스라고 불리는 자기 비움에 대한 찬양입니다. 2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자, 빌립보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예수님을 7절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의 형체. 이 종이 바로 1장 1절의 그 종하고 똑같은 둘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대요? 노예가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 그 서신을 받는 빌립보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지를 교훈합니다. 바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 생각, 행동, 삶을 따라가야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은 예수님의 따라가야 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청해서 노예가 되신 낮아지신 모습,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모습, 그리고 자기를 겸손을 보이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겸손은 도덕적, 미덕적 겸손이 아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의 삶, 전인적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며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도 삶의 자세에도 중요한 도전을 끼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길 원하십니까?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또 그분께만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발신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 뭘 살펴야죠? 수신인. 자, 1절 다시 보여주세요. 누가 수신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신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 수신인이 누구예요? 여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에 사는 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이제 복수 성도들인데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성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만 그들을 구별해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선별, 구별하여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도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야, 정이라도 오늘 좀 남아서 나 좀 도와줘라. 아, 채점하는 거 좀 도와줘라. 이러면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얼마나 뿌듯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보통 성도님하고 부르면 저 성도 아닌데요, 저 집사인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신분이고 집사, 장로, 권사는 직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목사인 성도, 집사인 성도, 장로인 성도, 권사인 성도지만 다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박사보다도 더 귀해요. 귀한 호칭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호칭을 다 합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부여된 이 성도라는 것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죠. 가끔 그래 장례 갈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분에게 앞에 딱 이렇게 붙여요. 성도 누구.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1절을 다시 보세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라 그랬어요. 그냥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왜 붙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권능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체계,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에게 형성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을 따라 살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여서 포도나무의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과 똑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바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뭘 자랑스럽게 여겼다고요? 로마의 시민이 된 것, 로마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살았어요. 황제의 시민이 된 것을. 그래서 이 특별히 빌립보의 시민들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 된 것을 자랑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답게 살고 행동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로마인들이 잘 먹는 음식을 먹고 로마인들이 즐겨하는 패션을 하고 로마인들의 정신을 따르고 로마인들의 교육을 받고 로마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로마 안에 살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에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성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강북에 살든지 강남에 살든지 그리고 수도권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부유한 동네에 살든지 서민 동네에 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발신자 수신자 씨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인사, 마지막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은혜와 평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좋아하잖아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는 우리가 흔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요약할 때 이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평화가 나와요.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그리스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 히브리식 인사는 뭐예요?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그 샬롬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평화, 우리 성경 개역성경에는 평화, 평강, 화평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아요. 전쟁이 없더라도 평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지금 전쟁이 없는 것도 평화롭지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샬롬은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온전함, 그리고 연합함, 건강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샬롬에 대해 아주 귀한 통찰로 설명한 미국의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포프가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샬롬이란 인간이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다. 인간이 모든 상태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야. 그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과 물리적 환경과도 평화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와요?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신 그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앞에 먼저, 평강 앞에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의 결과 평강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될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평화를 시작으로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우리의 피조세계와도 그리고 나 자신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통해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를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발신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예수께만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께만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나는 따를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살지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한 구속을 통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화평하고 평화되고 그 평화가 이제 온 세상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025년 우리 새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주님께만 충성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 또 모든 가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평화가 나와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